우리 같이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요나서 계속 이어서 보십니다. 오늘로 요나서 마지막 강의 마치게 되는데 요나서 4장 6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는 굴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는 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 은하의 새벽에 그 박는 굴을 말아먹게 하시며 신청합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우선 박는 굴로 말미암아 성령의 것이 어찌 못하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령과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고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는 굴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성성들의 자아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심심한 영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님의 주신 은혜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요나서 이제 선데이 스쿨에서 시작했던 요나서를 시점으로 해서 주일날 설교를 해서 오늘 마지막 마치게 됩니다. 4장에 들어와서 요나서의 심경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2장에서 고래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런 요나의 토로하는 회개하는 심정과 또 4장에 와서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불평하는 모습을 지난 시간 살폈고 오늘은 요나가 무엇 때문에 성내고 있는지 무엇을 아끼는지 하나님이 아끼는 것은 무엇인지 요나에게 시각적 교육을 주면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아끼는 것이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인지를 살펴보고 깨닫는 시간 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나온 세월 동안 여러 모양으로 살아왔지만 분명한 것은 저마다 자기가 소중하게 아끼고 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 또 투자하며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그 이기주의는 곧 욕심의 산물입니다. 욕심만은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요나가 여전히 버팅기면서 불평하면서 죽는 게 낫다라고 외치는 그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루시는 방법이 오늘 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교육의 방법을 요나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다루시고 사용한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 저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세상 만가지를 다 동원하십니다. 예를 들면 어그러진 길로 가는 그런 발람 처음에는 가지 말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사주받은 발락으로부터 사주받은 발람 선지자가 결국에는 두 번 세 번 하다가 물질에 마음이 뺏기니까 갑니다. 하지만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말 못하는 나귀를 동원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나귀가 말하는 사건이 구약 나와 있습니다. 또 신앙의 깊은 잠을 자고 자기 스스로 알게 모르게 부지중에 부인한 베드로를 깨우치고자 뭘 들려주죠? 다그름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다그름 소리를 듣고 슬피 울며 통곡합니다. 오늘 요나를 깨우치고자 큰 광풍이 불어서 배를 요동시키고 또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또 토해내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요나서 4장 6절로 11절 말씀은 총 결론적인 부분인데 불평하는 요나를 또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풍도 박넝불도 벌레도 준비해 놓고서 이 일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가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모두 순종해요? 광풍도 순종하고 물고기도 준비해서 순종하고 하다못해 동풍과 여기 박넝풀도 자라고 벌레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는데 순종치 않는 요나의 모습, 대조적인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평하는 요나를 깨우치게 해서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서 요나를 다시 한번 다루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모든 것을 또 우리를 위해서 나 개인을 위해서 다루어 간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를 위해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들을 다루신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 나를 간섭하신다.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깨닫길 바랍니다. 요나는 자신을 위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햇빛이 초막을 살라버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박넝불을 준비하십니다. 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인 것입니다. 요나는 이 박넝불이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그런 섭리를 알지 못하고 아니 알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박넝불이 딱 준비된 것이 자신의 어떤 환경의 여건에 그늘을 만들어주게 한 오히려 고마움과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불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다 말합니다. 그의 머리 위에서 그늘이 지게 하고 그의 괴로움을 면케하려는 하나님의 의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그늘이 생기고 쉴 공간 그늘이 생기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크게 기뻐하였다 말하죠. 근데 요나가 박넝불 그늘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다루시는 의중은 그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돌이켜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시각으로 요나 자신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점과 교육을 위해서 하나의 세팅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박넝불을 이제 벌레가 와서 갉아먹게 하고 시들게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각을 알지 못하면 드러나는 건 뭐다? 원망이다. 불평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야? 아이고 하면서 맨날 불평과 원망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가치관이 왜곡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화내지 않아야 할 것을 화를 내고 기뻐하지 않을 것 가지고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요나가 그런 상황이에요. 요나가. 그거 뭐 화낼 겁니까? 근데 화내요. 죽기까지 화내는 게 마땅하다고 화냅니다. 그러니까 오직 원망은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푸념이다. 푸념이다. 우리도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온전하심을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안하니까 원망하고 푸념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를 위해 다루신 하나님의 손길이고 계획된 섭리라면은 우리는 어떻게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만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아. 네. 이런 것 저런 거 다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박넝불을 쉴 목적은 햇빛에 뜨거워진 머리를 식히고 이성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형통할 때 따라합시다. 형통할 때 감사하고
공부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그런 제목을 그렇게 살펴봅니다.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부제로는 나는 무엇을 아끼며 사는가. 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과 뜻에 내가 동의하는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 시각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 나도 무엇을 아끼며 살고 있는가, 그런 부제의 말씀도 살펴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며 사는가, 무엇으로. 오늘 본문의 6, 7,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고집 피우고 있는 요나가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히 준비해놓은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방랑풀을 준비하셨고 7절에 벌레를 준비하셨고 8절에는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서 1장에도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다시스로 도망할 때 뭘 예비하세요? 1장 4절에 대풍을 예비하세요. 그래서 요나가 철저히 회개하면서 순종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도록 뭘 또 준비하세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자신을 물에 빠쳐라. 그러니까 그 죽음으로 관련된 그 요나에게 좀 더 죽을 맛을 보라 해서 물고기를 삼켜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친히 인도하고 섭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섭리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미디한다는 사실은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우연이란 없다. 우연이 주어진 환경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깨닫게 될 때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뭐가 되죠? 유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내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주의 뜻이 무엇이 의도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환경 속에서 특별하게 준비해 놓으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통찰력 있게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때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환경에 매여서 낙담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요나가 바로 그 모습이에요. 요나는 환경에 매이는 삶을 삽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방랑풀로 인해서 뭘 했다? 심히 기뻐했다. 뭘로 인해서? 방랑풀로 인해서. 근데 하나님 벌레를 준비하셔서 방랑풀을 갉아먹어서 시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앙상한 줄기만 남은 방랑풀을 바라보면서 머리 위에 쬐는 그냥 뜨거운 동풍을 해서 죽기를 구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좋은 환경 속에서는 은혜가 기뻐합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환경이 주어지자 어떻게 하죠? 성을 내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가 주어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만 났다가 죽을 만 났다 그럽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좋은 환경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태도를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의 환경은 변하기 마련이에요. 그 다음에 좋은 환경은 항상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금 살아오고,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 맞고, 다음 달이면 이제 2022년 마지막 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좋은 환경만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업앤다운이 있죠. 그럼 우리는 좋은 환경을 만나야 행복해하는 사람은 그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 주어질 때 어떻게 하죠? 좋은 환경만 기대하자 어려운 환경에 주어지니까 금방 자신의 마음의 태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행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좋은 태도,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산다면 그는 늘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가 믿음에 따라서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좋은 태도를 갖고 있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매사에 좋은 태도를 가지고 산다면 비록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주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내서 우리는 늘 인생에 행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또 주어진 사건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단 10%이다. 나머지 90%는 그 주어진 시간과 사건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주어진 것은 나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그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믿음이에요.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 그래서 환경에 매여서 환경 타다고 팔자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뭐, 내 팔자 그렇지 뭐. 서방 잘못 만나면 내 자식 복 있겠어. 그런 사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태도로 살면.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것이 믿음인데, 그럴 때 믿음은 어디 갔나 없고, 환경만 탓합니다. 나를 다루고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경험한다면,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범사가 감사한 거예요. 범사가.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요나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며 살았던 선지자를 또 보게 됩니다. 누구냐면 하박국 선지자예요. 자, 요나가 최후적으로 한 말은 4장 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령불로 인해서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녀 죽기까지 할 때도 합당하나이다. 좀 말을 좀 뻔뜨없이 하면은 내가 이렇게 열려다가 죽는 것이 낫지, 응? 하나님 몰라서 묻습니까? 그 얘기죠. 근데 우리 하박국 선자, 최후적으로 남긴 그의 간증의 고백을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려다.
아멘.
자, 하박국 선자가 기뻐하는 근거가 환경에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로다. 자, 하박국에 있는 환경은 뭡니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사방에 없는 것뿐이에요. 없고. 그러나 하박국의 좋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서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자신에게 있는 것을 힘주어 말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에서 기뻐하겠다. 우리 옆 사람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주로 인해 기뻐합시다.
주로 인해 즐거워하고 주로 인해 기뻐합시다. 네.
우리 환경만 바라보면 팔자 타락 것뿐입니다. 온통 불편한 것뿐이에요. 정부가 어떠니, 정치제가 어떠니 이러면서 시장 경제가 어떠니 하면서 자기 책임 다 회피하고 다 불평할 것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좋은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서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갈 때 거기에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 뭐 부자입니까? 자기 가진 거 뭐가 있어? 없어요. 그러나 나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자,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는 사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히 생존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그 부원이 있고, 그 예수의 권세의 이름이 우리 속에 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내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하거나 성황에 맞는 중요한 열쇠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민수기에 가데스바네에서 그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보고를 보세요. 환경에 제대로 맞는 보고를 했어요. 보고 잘한 겁니다. 철저하게 뭘로 드러난 사실에 근거해서 보고했어요. 그들은 우리에 비하면 야 얼마나 키 작고 장성하고 골격이 큰지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렇지만 요사 갈렙은 거기에 뭘 예대시킨 거예요? 환경 플러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건 우리의 밥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 자신에게 받은 약속, 자신에게 부어진 은혜 플러스 알파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실패하거나 성공에 만드는 중요한 열쇠는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있는 겁니다. 요나는 환경에 이끌림 받으면서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어요. 자, 그가 세 번씩 죽기를 구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서슴치 않고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냥 광야의 소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리가 없어 여기에 죽게 하느냐, 서슴치 않게 말합니다. 이 장에서 물고기 배 속에서 살기를 간구하던 요나가 지금은 자신을 죽여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요나가 지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말을 하고 있을 때 그가 영적으로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영적으로 좋은 상태, 성령이 충만할 때 내려야지 아니면 기도하고 내 자신을 생사숙고하고 나 자신을 살펴서 믿음의 결정에 결단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단이에요? 늘 그런 비관적인 결정을 합니다. 수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최악의 상태 속에서 내리지 말아야 할 결정을 내림으로써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침체에 있고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져 있고 내 영적 상태가 좋지 않다면 그때는 반드시 결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네.
그것은 그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먼저 내가 회복해야 될 때이지 결정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의 골이 깊고 그렇게 막판으로 치닫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 설정을 잘못하고 영적으로 바른 그런 선택할 수 없을 만큼 영적 침체에 있으면서 그런 결정하니까 파국으로 치닫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수를 읽어봐야 돼. 창세기 3장을 다시 보고 내게 준 배필을 다시 읽어야 할 거고 지금 요나는 불평하고 화를 바라는 영적으로 잘못된 상태에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 속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요?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되었을 때 입을 열면은 그의 뭐죠? 불평과 불만과 낙심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입을 닫아야 돼요. 입을 닫아야 돼요. 부정적인 것은 그냥 파급이 커서 한마디 툭 내뱉은 것이 여과 없이 분별 없이 또 그것을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바로 입을 다물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입니다. 영적인 회복할 때란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그 순간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침체를 냈을 때 입을 열고 어떤 결정을 내느냐, 그 결과가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 속에서 절대로 중요한 결정은 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영성을 새롭게 회복해야 할 때임을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왔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겨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소중히 여겼던 것이 니느웨 사람들입니까? 방랑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요나가 소중하게 여긴 방랑꾼이 아니라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니느웨 백성들이었습니다. 거기에 12만 명.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들. 영적 분별이 없는 니느웨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마지막 장에 오면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선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형상으로 창조된 그 모두를 다 어떻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달랐어요. 요나는 기뻐하는 의중이 육절의 말씀에 보이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농꾼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농꾼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니 그늘을 제공해주는 방농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 방농꾼 때문에 기뻐합니다. 자,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아니 요나서 사장을 통해서 요나가 기뻐했다는 말은 이것 외에는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미띠 아들 그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는 가서 외쳐 선포하라 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것을 주시니 내가 기뻐함으로 감격함으로 갑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이 하루 동안 외쳤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망할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죄를 뒤집어 쓰고 배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볼 때 역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렇게 기뻐한다 말입니다. 따가운 햇빛을 가려주니까 그 방랑 굴림에서 그늘이 만들어지면서 심히 기뻐했다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방랑꾼 때문에 기뻐하는 요나와는 달리 니느웨에 있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던 겁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들이 회개하자 기뻐하고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크게 기뻐하실 때도 다름 아닌 뭘 위해 기뻐했냐?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걸 보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때가 언제였냐? 70인이 전도를 파송하고 그 뒤 돌아와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할 때요. 예수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도 떠나가고 마귀들도 떨어지고 그 뒤 돌아온 걸 봤습니다 할 때 그걸로 인해서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At the time Jesus full of joy through the Holy Spirit. 기쁨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그 영혼이 돌아왔다는 사실 때문에. 귀신들도 떠나갑니다. 그런 보고를 받고 그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돌이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일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들 무엇 갖고 기뻐하십니까?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직장과 사업 문제, 아니면 다이어트,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예나 지금이나 은하의 때나 지금이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지금도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저 앞에 돌이켜 돌아오길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어떤 관심사 갖고 무엇 갖고 기뻐하느냐 말을 바꾸면 나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디자인돼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삶을 내 인생에 이렇게 사라지길 원한다면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심에 초점을 맞추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뭐 드셔요? 권세와 영예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관심에 초점을 맞춘다면 마치 요셉을 들어서 그렇게 권세와 명예를 주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다윗, 내 마음의 합한 자다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볼 때, 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칭찬과 그런 격려할 때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찬송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모든 가사가 우리 인생의 고백이고 또 우리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길 바랍니다. 우리 오픈 찬송하면서 그런 찬송했잖아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래서 우리가 뭘 기뻐하며 사는가 한번 살필 수 있었습니다. 옛날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이 뭐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두 번째, 나는 무엇을 아끼며 살았는가. 자, 요나가 기뻐했던 것, 요나가 아꼈던 것. 그럼 나도 역시 기뻐했던 것. 내가 지금 아끼고 살아가는 것. 자, 하나님은 근시안적이고 지극히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박렁불, 벌레,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신통이 난 요나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박렁코를 주연 삼고 바람과 태양을 주연 삼고 벌레를 주연 삼아서 극적인 드라마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핵심은 바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아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도 동일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는 하룻길을 다니면서 수고했어요. 너희들이 40일이 지나면 이 니네에서 망할 것이다. 그랬을 때 그들이 듣고 동조했다. 그랬죠? 동조했다. 이 죄악상을 말미암아서 심판 당하고도 마땅하구나. 그래서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냥 결과는 뭐죠? 구원을 받는 자리에서고 회개의 결과로 심판이 요구됐습니다. 그러면은 선자의 사명으로 그들이 하는 게 돌아오는 결과의 모습을 보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셀레브레이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거기 비유가 생겨나죠? 일은 드라크마 비유, 그죠? 일은 탕자의 비유. 동일하게 뭐죠? 그 세 가지 비유가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베살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볼 때 니네 그들이 비록 돌이켰을 때 선지자의 사명과 입장 속에서는 축하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고민에 빠집니다. 절망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적걸 보내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요나가 죽기를 구하였던 이유는 자기가 아끼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세요. 요나가 아꼈던 것이 그게 뭐냐? 박넝쿨이었다는 거예요. 16절에 심히 기뻐했던 것이 박넝쿨이고 요나의 관심사가 박넝쿨이었습니다. 귀하게 여겼던 것. 그것이 사라지니까 낙심하고 불평하고 죽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만족하고 사는가? 자신의 부족함이 채워질 때 만족하며 삽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들은 언제 만족해지는 자신인가?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채워야 할 공간을 부어주시고 채워줄 때 만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채워야 만족되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예배점에서 우리는 터진 웅덩이 같아서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 그렇지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채워야 할 공간을 하나님이 채워줄 때는 비로소 만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며 만족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만족입니다. 나 요나,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 그는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돌아오는 결과를 보면서 만족을 얻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명 없는 사람은 인생을 방향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일 때문에 그로 인해서 힘 있는 삶을 살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권위와 명예도 더해주신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에게 잠깐의 만족을 주는 하찮은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하거나 그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위대한 일을 이루는데 힘쓰고 거기에 쓰임받는다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에 코에 호흡이 있다는 것, 그것 갖고 아, 내가 오늘날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감당한 일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3대 거짓말. 3대 거짓말. 믿지고 파는 거요. 천하가 시집 안 간다는 거. 그리고 늙었으니까 빨리 죽어야지. 이게 3대 거짓말인데 그 중에 하나, 나이 먹고 죽어야지가 아니라 내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뭘 맡겨줬다? 사명이 주어졌다. 그것 갖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힘없고 힘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네, 힘없어도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 시각을 보고 동일하게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내 주변에 가족과 친지와 내 주변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 여전히 우리에게 호흡이 닿는 날까지 주어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할 일이, 또 우리가 사명이 무엇인가, 기도 외에 더 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게 그대로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에,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감당할 사명입니다. 요나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박넝쿨만 아끼며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질문할 게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아끼며 살고 있는가? 요나처럼 잠시 내게 만족을 주고 있는 박넝쿨 그것만 붙들고 여전히 아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심령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반대의 선것을 기뻐하지 않는 오히려 내 물리적 안위만 갖다주는 그런 박넝쿨만 보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의 대조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아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11절에 니느웨 백성들이었어요. 좌우를 분별지 못하는 자 12만 명. 거기에는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12만 명이나 되는 영혼들. 요나에게 그런 영혼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찮냐라고 물음을 주고 이 요나서가 끝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지 못하는 영혼들을 지금 찾고 계시고 그들을 아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아껴야 할 것이 있어요. 합당히 아껴야 할 것. 그것은 하나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동일하게 우리도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오직 영혼이 구원받고 저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의인 99이 아니라 돌아올 한 영혼 위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기쁨의 연출을 배설한다는 사실들을 누가복음 15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쁨의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길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지난 1년 동안 어떤 것을 아끼면서 살았습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주 앞에 돌이키고 우리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영혼의 구원받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끼고 계시는 그 영혼들의 주 앞에 돌아오는 구경을 위해서 합당히 여기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여전히 아끼는 것이 요나처럼 받는 꼴이 아니었습니까? 잠시 피었다가 그냥 사그러지는 소중히 여겼지만 사그러지고 없어질 그것을 여전히 아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나처럼 불평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사명 그거 다 잃어버리고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찬송할 시간에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런 어리석음들은 하나님을 한다 하더라도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가 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마땅히 기뻐할 것을 기뻐하지 않고 싫어해야 할 것을 싫어하지 않고 이리스라고 순종할 때 순종하지 못하고 노라고 거절할 때 거절하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할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요? 헛된 것 붙들고 있다가 끝난다는 겁니다. 헛된 것 붙들고 썩은 동아지를 붙들고 있다가 끊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상처가 치료되지 않고 사랑이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것으로 나도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끼는 것을 나도 동일하게 아끼고 있는가? 주례 관심자가 하룻밤에 내가 쥐고 있다가 없어질 그런 방농풀이 아니라 하나님 관심자님 영혼, 잃어버린 영혼 그것이 동일하게 하나님 보는 시각이 내 시각이고 하나님 보니 아끼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능권에 매여서 기쁨을 얻고 잃어버린 삶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일 때문에 기쁨을 얻고 하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진 최후의 고백과 기도 그것이 주님의 시각, 주님이 아끼는 것,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 거기에 내 마음도 쏠려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른 봉헌찬과 하나님 눈길 머물신 그곳에 내 눈도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그곳에 내 손도 닿고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마음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을 들여서 거기서 경배하고 주님만 닮고 주님만 쫓는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아버지의 눈물이 내 눈물 되는 그런 발견들이 오늘 요나서 끝장에 와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도 아끼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의 믿음의 행보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느냐? 내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을 또 소명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요나처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아끼는 그것, 마치 박력불과 같은 것을 아꼈다면 하나님은 뭘 보내요? 벌레를 보내서 그것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벌레를 예비해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력불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박력불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벌레를 준비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벌레를 준비하세요. 벌레가 아작아작 박력불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뜨거운 동풍을 불어서 박력불이 말라버립니다. 내가 만약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그냥 물리적인 것, 여태의 것, 그런 박력불과 같은 거기에 조그만 것에 안주하고 산다면, 거기에 내 인생의 존재와 이와 소명을 망각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벌레를 보내시고 동풍을 보내실 것입니다. 왜? 깨닫게 하려고. 내 부유가 사라지고 대신 가난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건강 대신에 질병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내 인간관계 균열이 생기고 갈등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 주위의 명예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일어나거든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남은 나이라도 내 남은 재산과 은사와 나에게 주신 지혜와 그런 명예를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내 마지막 인생을 주님 앞에 바쳐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끝까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후회로 막을 내릴지 모릅니다. 후회로 인생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먼저 원하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나만 불러서 천국 가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기쁨이고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과 특권은 주님이 알지 못하는 내 이웃과 내 주변과 내 가족들에게도 먼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내 남은 생을, 내 사명들을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과 또 그들이 주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인생에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1절로 요나서 끝나요. 요나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듣고 요나의 반응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5장이 없어요. 사장의 결론 없는 마치 미완성 곡과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를 읽는 저와 여러분이 그 5장은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써야 되고 내가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5장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살래? 내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요나서 5장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아끼고 내가 인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끼는 것, 내가 어찌 하나님 아끼는 것을 나도 아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 나도 아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 나도 동일하게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것 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남은 인생과 삶들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삶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결단이길 바랍니다. 요나를 닮지 마세요. 요나를 닮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아름답게 요나서 5장을 써서 주 앞에 서가길 주의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